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첫 공식 정상회담이 다음 달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립니다. 백악관과 크렘린궁은 앞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오늘 각각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와 다양한 국가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2주 안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볼튼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볼튼 보좌관의 러시아 방문이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며 러시아는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오는 8월 열리는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농구 등 3개 종목의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와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과 4자 회의를 열고 농구와 카누, 조정 등 3개 종목의 단일팀 결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자 농구, 남녀 드래곤보트, 조정 남자 무타포, 조정 남자 에이트, 조정 여자 경량급 더블스컬 등 모두 6개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됩니다. 국제 종합스포츠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결성된 건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또 OCA는 아시안게임 개회식 때 남북이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의 공동 입장 선수단을 꾸리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입장 때 독도를 표기한 한반도기를 사용할지와 관련한 내용은 OCA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좋은 관계를 갖고 교감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노스 다코타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를 비판하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현재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행복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며 미국이 약속을 지킨 만큼 북한도 최대한 빨리 약속 이행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회담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포함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최근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9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일부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협정 파기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의 원료인 6불화 우라늄 생산을 위해 발전소를 재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옐로우 케이크 한 통을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옐로우 케이크는 우라늄 원광을 화학 처리해 순도를 높인 물질로 우라늄 농축에 앞서 6불화 우라늄 가스로 전환됩니다. 언론들은 이란의 이번 조치는 핵 합의에 따라 허용되는 수준이고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다음 달 퇴임합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어제 성명에서 대법관 재직 30년을 포함해 연방법원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43년은 큰 영예와 특권이었다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해 다음 달 31일을 끝으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외교적 시도가 실패하면 평화적 선택 방안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You agree with me we're running out of peaceful options.
Senator, I do. And
미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감을 나눴다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 등이 현재 다뤄지고 있다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많은 나쁜 상황을 물려받았다며 북한의 경우는 솔직히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데 매우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I was given North Korea where frankly we were very close to going to war. You could have lost 30 million people, 50 million people. Seoul is 30.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 등을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은 북한과의 국경에서 30마일 떨어져 있다며 전쟁이 벌어졌다면 3천만에서 5천만 명이 숨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는 유탄과 비슷한 대포가 있으며 수천 문의 대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과 만나 좋은 관계를 갖고 교감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I had the meeting. We had a great relationship. We had a great chemistry together. The fake news was so upset when I said we had a good relationship. We had a good chemistry. They said that's.
하지만 가짜 뉴스들은 자신이 좋은 관계와 교감을 가졌다고 하자 매우 화가 났고 이를 끔찍한 일이라고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들은 요리가 되는 것처럼 익어가고 있다며 모두 행복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things cooking now. You're going to be so happy. But when people rush it, you know it's like rushing the turkey out of the stove. It's not.
그러면서 이를 서두르는 것은 오븐에서 칠면조를 너무 빨리 꺼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제대로 한 것만큼 훌륭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외교적 시도가 실패하면 평화적인 선택 방안이 소진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미북 정상이 합의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27일 상원 세출위원회 국무해외활동소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이 외교가 실패하면 평화적 선택 방안이 없어질 것이란 나의 의견에 동의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Do you agree with me we're running out of peaceful options?
Senator, I do. And
그레이엄 위원장은 지난 12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유일한 선택 방안은 평화 아니면 전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이에 관해 더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과 계속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 상황에서 자신들이 협상에서 말한 것들을 미국이 해내려고 하는 진지함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미국은 두 개의 대규모 연례 미안 군사훈련 가운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가 약속을 지킨 만큼 북한도 최대한 빨리 약속 이행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요구한 완전한 비핵화 범위를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pretty unambiguous in our conversations about what we mean when we say complete denuclearization.
미국과 북한은 여러 대화에서 미국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가 달성하려는 것들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관리들이 이 청문회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여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13일 트위터에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한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의도는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켰다고 말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And I'm confident what he intended there was we did reduce the threat. I don't think there's any doubt about that. We took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통해 긴장 수위를 낮췄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이 6개월 혹은 1년 전처럼 적극적으로 북중 국경 지역을 통제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북 정상회담 뒤 베이징을 방문한 자신에게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기존의 모든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북 정상이 합의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에 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일부 유해를 받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I am optimistic that we will begin to have two opportunities. One is to receive some remains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현재 한국 전쟁 미군 실종자는 7,697명이며 이 가운데 5,300여 구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레이엄 위원장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은 언제든 다른 형태로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 결정은 괜찮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not be okay with withdrawing our troops from South Korea because I think they're a stabilizing force for the region.
주한미군은 지역 안전군으로 중국 견제 등을 위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그레이엄 위원장의 질문에 주한미군이 지역 안전군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여러 의원은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곤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지 여부는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한 미북 회담의 후속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는 것이 최소한 미국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It's possible, but I do expect that following on to the meeting in Singapore, the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러시아를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27일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에 김정은이 초청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참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에 대한 답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미러 정상회담 준비와 양자관계 개선 문제 등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최소 장관급 이상의 북한 대표단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북한, 러시아의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럼 참석에 관한 북한 측의 답변과 3자 대화에 참여하려는 그들의 바람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조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러시아 측은 3자 대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이 한국과 북한, 러시아의 삼각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과거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4차 동방경제포럼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립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과 조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수준의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어서 고위급 협상도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후속 협상이 아직 열리고 있지 않네요.
예, 이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한 측 상대방이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후속 협상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르면 지난주에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폼페오 장관의 상대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른 시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정상회담 이후 뭔가 이상 기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거나 합의한 사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공식 발표했고요. 북한은 한국전쟁 중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큰 성공이라고 자평하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요.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60년 넘게 계속되어 온 미국에 대한 비난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후속 협상은 왜 아직 열리고 있지 않은 걸까요?
예, 폼페오 장관과 북한 측 상대의 고위급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지만 양측 실무자들의 회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주도하는 협상팀의 핵 전문가와 한국 아시아 전문가,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무자들의 그 물밑 협상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미국이 목적하는 결과를 얻는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뭔가 민감하면서 중요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일부에서는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한 폼페오 장관의 최근 발언도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0년 안에 주요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두르다 이를 그르치는 일은 피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5분에서 7면조를 너무 빨리 꺼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 미북 양측은 비핵화 이행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구체적인 시간표를 마련해서 속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5분에서 터키를 빨리 꺼내면 타거나 아니면은 덜 익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예. 미국과 북한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지금 정상회담 합의를 단계적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조치 어떤 것이 예상됩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조치가 유력합니다. 북한은 조만간 이뤄질 폼페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 맞춰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려나가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그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북한에 제시할 조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평양의 상주 대표부 신설, 또 한국 전쟁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체결, 제재 해제, 경제 협력, 관계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테러 지원국 지정과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금지 해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후속 협상은 단계별 비핵화 조치의 내용과 시한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비핵화의 시간표 마련하는 게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북 핵협상의 성패는 양측이 이 시간표에 합의하고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는 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에 앞서 여러 차례 열린 7모회담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접점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양측이 공동성명에서 상호 신뢰를 강조한 건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코리 가드노 동아태소 위원장이 26일 대북정책 감독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미국의 대북 외교와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 약속한 합의에 대한 의회의 엄격한 감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30일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대북협상 진행 상황과 계획, 그리고 북한이 취한 조치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미북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국무장관과 국가정보국장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과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이후 5일 이내 의회에 해당 합의를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합의와 관련해 국무장관은 검증 과정과 검증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역량 기술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에는 대북 외교 전략도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조속히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며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해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전념하도록 평화적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은 북한 정부와 북한 노동당 그리고 이들의 조력자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적법한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미국의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외교 공간을 거부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집행하며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을 끝내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과 대북 정보 유입 노력에 관한 미국의 정책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신 기술 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비정부적 성격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장함으로써 북한의 정보 접근 개선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또한 미국이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의 미국 재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해외 정부와의 공조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에 따라 북한 출신 난민과 만명 승천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에 탈북자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27일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대통령에게 넘겨졌습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1일기에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재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최종 법안에는 기존 북한 인권법에서 더 나아가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정보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대북방송 활동지원금을 늘리고 특히 탈북자가 관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 토록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 인권특사의 임무도 명시해 법안이 발효되면 북한 인권특사가 별도로 임명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현재 북한 인권특사직은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시 중단토록 촉구하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법안은 또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체류 탈북자들에게 난민 보호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미국 재정착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해외 정부와의 공조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북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 인권법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핵과 위성 전문가들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최근 위성 판독 결과와 관련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인프라 공사 외에도 많은 동향이 관측되지만 원자로 가동 증거로 볼 수 있는 일상적 움직임이 대부분이라고요. 상업용 위성에 의존하는 분석을 경고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 영변 핵시설의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8로스는 이 주장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5메가와트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개선 작업이 외견상 완료됐고 배출구에서 냉각수가 나온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 용도를 알 수 없는 작은 건물이 새롭게 세워진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38로스는 영변 원자로의 가동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의 핵역량 확충 증거로 인용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는 보도가 매우 우려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38로스의 분석 결과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m-hmm.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건물을 짓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사무실 용도일 수 있으며 원자로 작동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냉각수는 핵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배출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협상 단계에서 북한은 경수로 시설을 완전하게 폐쇄하겠다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로를 폐쇄하겠다고 한 뒤 재가동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이 추후 핵시설들을 전기 생산 등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폐기 대상에서 배제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실제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왜 먼저 없애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위성 분석 전문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 대학 객원연구원 역시 원자로가 작동하면 냉각수는 강으로 배출된다며 건물이 들어선 것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econdary cooling system water into the river.
이번에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것은 맞지만 북한은 핵시설에서 항상 새 건물을 짓고 지붕 작업을 하며 건물 층수를 올리는 작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겨울에 비해 봄과 여름이 건물 등 공사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의 새로운 건물 공사를 즉각 미북 정상회담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는데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re doing that. A schedule that they probably made several years ago. So to say that this is a big deal
이런 공사들은 수년 전에 이미 계획된 대로 진행된 것이라는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의 최근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북한이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우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무언가 확장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핵폭탄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부분을 늘리고 있는 게 아니라며 북한의 자금 역시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영변 핵단지를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산팔로스가 지적한 변화 외에도 다른 움직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단지 초소의 크기가 커지고 배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 주위로 이중 경계망이 설치됐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SUV와 골프카트 차량으로 순찰을 도는 모습도 관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민간 위성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분석을 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계속 작동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현장을 찍은 위성 사진만을 근거로 가동 여부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위성 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다른 날의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들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처럼 상업용 위성을 토대로 한 분석보다는 미국 등 정부 당국의 관측이 훨씬 신뢰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위성뿐만 아니라 열감지 사진을 이용해 원자로 어느 위치에서 열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등 더욱 많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원자로 가동을 중단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핵 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이 감지될 수는 있지만 발열 위치 등으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센 연구원 역시 정부는 각종 위성과 비행기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government uses a lot of unclassified digital globe and the peer plates or the Airbus data. I mean, they have a contract.
또한 민간 위성의 숫자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브라이트 소장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건물이나 냉각수가 아닌 영변 방사화학 실험실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재처리 과정이 이뤄졌는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To me, the key thing is much more whether reprocessing has occurred and plutonium has been separated.
플루토늄 추출이 이뤄졌다면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무기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것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뜻이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이 지났지만 6.25 납북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납북자 가족들이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을 찾아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함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아버지에게 며느리를 만나게 해드렸다. 납북자 가족인 김호길 씨가 28일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 VOA에 건넨 말입니다. 김호길 씨의 부친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으로 끌려갈 당시 개성 지역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11세였던 김 씨의 삶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 기념관에 아버지의 이름을 포함한 납북자 4,777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 공간이 생기면서 작게나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의 며느리이자 김호길 씨의 부인인 김호긍 씨입니다.
말로만 들었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뭐 보니까는 좀 가슴이 뭉클하죠.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냥 잡혀가셨다니까 뚫려서.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이기도 한 28일 납북자 가족 약 350명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위치한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기념관은 납북자들을 위로하고 실추됐던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으며 현재 한국통일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이 남침을 모의하고 치밀한 납북 계획을 세운 정황들이 각종 시청각 자료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전시는 물론 전쟁 직후 그리고 해외에서 북한이 저지른 각종 납북 사건들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 가족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은 납북 희생자들의 이름을 벽면 가득 채운 추모 공간과 납북자들의 유품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이종철 통일부 6.25 납북자 기념관 팀장은 개관 이후 납북자 가족 1,362명을 포함해 2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관람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념관 직원들은 늘어나는 방문객과 전시 납북 가족들의 편안한 관람과 효과적인 전시 성과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전시 납북 가족분들의 편의를 위해
이날 BOA와 만난 납북자 가족들의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생사 여부를 알고 싶고 돌아가셨다면 유해라도 모셔오고 싶다는 겁니다. 전쟁 당시 경찰 치안감이었던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갔다는 80세 오세영 씨입니다.
유해. 다 죽었으니까 이젠. 우리 아버지는 53살에 잡혀갈 때 거의 지금 납북된 사람들 다 죽은 거야. 싹 다 죽고 우리가 이젠 바라는 건 유해나 걔네들이 유해나 어떻게 어디다 죽였다고 그것만 얘기해서 이제 유해 바라는 수밖에 없어.
납북자 가족들은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의 서운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 씨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얘기하기 전 저희들 비우상할 거 절대 얘기 못합니다. 그건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정부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 이북 사람들, 이북 저 관리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 죽었거나 어디 파묻었거나 얘기해달라.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이날 열린 기억의 날 행사에서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종전을 실현하려면 우선 자국민인 전쟁 납북 피해 문제부터 바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 없는 한반도의 평화는 위장 평화입니다. 우리 피해 가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이사장은 납북 피해 가족들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 문재인 정부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쟁 납북자 문제를 의제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면서 그러나 의제화는 고사하고 전쟁 납북자라는 말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북한이 저지른 민간인 납북은 전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억의 날인 이날은 지난 1950년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날입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남측 경찰과 법조인, 공무원 등 상당수가 이날 이후 공산당에 붙잡혀 북한으로 끌려갔고 대부분 학살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기억의 날을 6월 28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는 9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파주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Seguir Chun is reconciliated in Segan and Chigum Shigan in Gita. Changya Gija, now I smita. Yoshimika,
and Yoshimika.
Unrot and Sushinga.
Ne, Donald Trump, Miguk Tatung Yunga, Vladimir Putin, Russia Tatung Yungi, Vladimir Putin, Russia Tatung Yunga, John Bolton, me, Pegakan Kukambo, Hui, Pujagani, Kongsi Kweda Mayamida. Tamta Shim Yugil, planned the store Helsinki as a man and deo, Chasan Yungum Tredabuquio. So Unun, Chumal, Mexico Tesonezo, Chapa Hubo Tangsoni Yuyokaguo, and Sonny Kennedy Yonbang Tabon Panzaga, Chariaso, Bulona Kifigur Pekusmida.
네. 자,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고 있죠?
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7일 오후 러시아 크렘린궁을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고요.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양국의 관계 개선과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준비 또 군축 문제와 다양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라고 크렘린궁이 전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도 미국과 러시아 간 양국 관계 개선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과의 면담에 앞서서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양국의 관계가 최상의 상태가 아닌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볼튼 보좌관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양국 간의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의 이번 방문이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정상 간의 회담이지 않습니까? 어떤 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공식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네네.
볼튼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러시아 당국자들과 만나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논의하라고 요청했었다면서 날짜와 장소는 28일 양국이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리 유샤쿠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도요. 별도의 자리에서 두 정상 모두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회담 장소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제3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샤코프 대변인은 다만 미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매우 편리한 장소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에 취임한 이후 지금 전 세계 많은 정상들이 백악관을 찾았고 또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이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지난해 독일 함부르크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 때 잠깐 만난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단 두 차례만 비공식 면담을 했고요.
네.
8번 이상 전화 통화를 했지만 공식 회담은 그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상회담 장소로 지금 여러 장소가 거론되고 있죠?
네, 오스트리아 수도의 빈과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가 거론됐는데요. 28일 오늘 백악관이 다음 달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짧게 확인하면서 유럽연합 정상회의 후에 헬싱키에서 열릴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네요.
예, 한 3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대부분 즉답을 피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성과를 거둘 것이냐는 질문에 볼튼 보좌관은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중요한 건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쌓인 문제들이 있고 그 때문에 이런 회담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또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는 시리아 정부에 대한 군사적 지원, 그리고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등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거라고 공표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로 불거지면서 지금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웃한 멕시코에서 오는 주말 대통령을 새로 뽑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상하원 지방선거를 일요일에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좌파 정당 국가재건운동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합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는 최신 여론조사에서 51%에서 54%의 사이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20%포인트 이상 경쟁 후보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뭐 승리를 확신한 듯이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도 과반을 만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 어떤 인물입니까?
예, 수도 멕시코 시티 시장 출신인데요. 세 번째 대선 도전이니까 3수 만에 대통령 당선을 눈앞에 되는 건데요. 90년 가까이 멕시코 정치를 지배한 우파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범죄율과 치안 불안 그리고 정치권 부패에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가 선택을 받은 걸로 로이터통신이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으로서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네, 기본적으로 중남미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는 나를 세우기 마련이었죠.
네.
이 반미를 외교 기조로 내세운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데요. 멕시코에 들어설 좌파 정권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와 소속 모레나 당은요. 집권하면 이 엔리케 페냐 니에토 현 정권의 주요 정책을 대부분 뒤집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멕시코와 미국 관계가 근래 가장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 지금 어떻습니까?
예, 크게 두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먼저 이민 문제인데요. 밀입국 차단을 위해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미국 정부 계획에 멕시코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통상 관계도 어려운데요.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또 10%씩 관세 부과를 하자 멕시코 통상 당국이 보복 관세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까지 참여하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재협상의 논의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후보의 그 바람처럼 의회도 그 소속인 모레나당이 과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반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상하원 모두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레나당은 최근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41%에서 44%를 얻어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집권 우파 연합인 국민행동당과 제도혁혁명당은 각각 20% 정도에 머물러서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모레나당 지지율은 올해 초부터 계속 상승인 반면에 이 페냐니에토 대통령이 소속된 제도혁명당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모레나당이 지지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 치안 실패에다가 또 페냐니에토 대통령의 부패 추문까지 겹쳐서 현 정부 지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모레나당은 현재 상원의 의석이 하나도 없는 출범한 지 4년 된 신생 정당인데요. 국가재건운동이라는 공식 당명처럼 경제와 민생 안전 또 정치가 모두 무너져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구호를 내세웠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의 지금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
예,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6.8%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뭐 생필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시민 생활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통계에서는 4.5%로 다소 좀 낮아지긴 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을 비롯한 불안 요소가 남아있어서 안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이 마약 조직들이 각 지방 이권 사업을 장악하고 중앙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선 후보와 모레나당 측은 이 마약 조직들이 강경책을 쓰기에는 너무 커버린 만큼 단속보다는 대규모 사면 등의 유화책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는데요. 당장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 안전에 힘써야 한다는 지지 여론이 높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27일 연방대법원에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성명을 내고요. 오는 7월 31일부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은퇴를 발표하는 성명에서요. 30여 년간 대법관 직무를 수행한 것이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30여 년 전이었으니까 뭐 1988년이 되겠네요. 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대법관 자리에 올랐는데 그동안 미국 보수층은 이 케네디 대법관에 대해서 불만을 보여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레이건 대통령이 케네디 대법관을 임명할 때 그가 연방 대법원 안에서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케네디 대법관이 종종 이런 바람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 보수 진영의 원성을 샀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여기서 이른바 스윙보트를 했다는 말인데 네네. 사안에 따라서 보수 의견에 합류하기도 하고 진보 의견을 따르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할 때 이 케네디 대법관의 결정이 판결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케네디 대법관이 좀 진보 쪽 의견에 합류했던 사안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난 1992년에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 권리를 다시 인정했는데요. 이 판결에서 케네디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합류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이 역사적인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때도 케네디 대법관은 다른 보수파와는 달리 다수 의견에 가담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소수자 진영에서는 케네디 대법관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학자들은 케네디 대법관의 성향을 확실히 보수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투표권이라든가 총기 소지 권리와 관련된 판결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네. 자, 이제 대법관 한 명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후임자 인선도 진행돼야 되겠군요.
예,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바로 후임자 인선 작업을 시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노스다코다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주 훌륭한 후임자를 뽑아야 하고 이 사람이 40년이나 45년을 대법관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대법관 구성이 보수 5명에 진보 4명이었지만 케네디 대법관의 성향 때문에 확실하게 보수 우위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케네디 대법관이 물러나니까 이 자리에 보수파를 지명해서 보수 우위를 굳힐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대법관 지명도 뭐 정권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2016년에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뒤에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했는데 이 공화당이 이쪽을 거부하다가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이 고서치 대법관인가요?
네.
지명이 됐는데 이번에는 지명자 인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바로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올해 가을까지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 신임 대법관 인준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중간선거가 끝난 뒤 인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혹시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신임 대법관 인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둔 건데요. 공화당이 민주당 요구를 따를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구름 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29도, 남포 아침 기온 19도, 낮에는 2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7도, 중강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8도, 강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다가 점점 적어지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8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구름 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27도, 풍산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2도, 원산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 청진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6월 28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첫 공식 정상회담이 다음 달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립니다. 백악관과 크렘린궁은 앞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오늘 각각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와 다양한 국가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2주 안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볼튼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볼튼 보좌관의 러시아 방문이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며 러시아는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오는 8월 열리는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농구 등 3개 종목의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자카르타에서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OCA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과 4자 회의를 열고 농구와 카누, 조정 등 3개 종목의 단일팀 결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자 농구와 남녀 드래곤보트, 조정 남자 무타포, 조정 남자 에이트, 조정 여자 경량급 더블스컬 등 모두 6개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됩니다. 국제종합스포츠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결성된 건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또 OCA는 아시안게임 개회식 때 남북이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의 공동 입장 선수단을 꾸리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입장 때 독도를 표기한 한반도기를 사용할지와 관련한 내용은 OCA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좋은 관계를 갖고 교감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노스 다코타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를 비판하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현재 뭔가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행복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며 미국이 약속을 지킨 만큼 북한도 최대한 빨리 약속 이행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회담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포함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을 위한 최근 조치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9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일부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파기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의 원료인 6불화 우라늄 생산을 위해 발전소를 재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이란의 이번 조치는 핵 합의에 따라 허용되는 수준이고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핵협정 참여국들의 이란 핵협정을 구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다음 달 퇴임합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어제 성명에서 대법관 재직 30년을 포함해 연방법원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43년은 큰 영예와 특권이었다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해 다음 달 31일을 끝으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